Father's Day여서요. 뭐 지난번 어머니날에도 그랬지만 우리 서로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 대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을 잡으시고요.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쓴 그 칼럼에 보면 똑같은 제목으로 제 칼럼을 썼습니다. 2001년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뭐 현대 마라톤 대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일이기는 하지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혹은 아주 기록을 잘 내고 싶은 어떤 한 개인이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함께 뛰어 주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죠. 10km까지만 시간 얼마 이내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는 조건, 아니면 30km 이내까지, 30km를 돌파하는 지점까지 당신은 이 기록까지만 뛰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기록이 그 대회 혹은 세계 신기록 뭐 이런 기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 돌파해야 할 만한 기록.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 달리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다가 보면 너무 페이스를 오버해서 그러다가 보면 한 30km까지는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누군가 한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뛰어주면 남은 기간, 시간 동안 이제 남은 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주로 페이스메이커고 보통은 신인 선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근데 종종 조금 아까 2001년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또 그랬지만 종종 페이스메이커였던 사람이 그 대회 우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km까지만 뛰면 되는데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뛴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나머지도 열심히 뛴 거죠. 그래서 우승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페이스메이커들은 약속된 30km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면 보통 레이스를 이탈해서 그만 이제 그 달리기를 멈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거기까지 열심히 달리는 것을 자기 유일한 목적,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거기까지만 뛴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훈련량이 적으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 그 수준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실력을 가지지 않고는 그만큼 또 뛰어낼 수 없으니까 남들 훈련하는 것만큼 똑같이 훈련, 아니 어쩌면 더 많이 할지도 모르죠.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그 기간에 맞추어서 식단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그 대회에 우승하는 아니면 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부족할 것 없는 만큼의 훈련과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훈련과 그 애씀의 결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뭐 자기가 맡은 지점까지 자기가 약속한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 이상은 별로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남들이 우승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계적인 선수로 각광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뛰었던 이 페이스메이커들은 그저 그냥 뒤 안으로 때로는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혹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 하는 사람들 또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각광받는 자리에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를 돕고 또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이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우리의 달리기에 분명한 모습, 뭐 페이스메이커의 모습을 보자면 마라톤 말고 장애인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을 할 때 함께 뛰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레이스를 할 수는 없어요. 길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옆에 손에 줄을 묶고 일정 그 줄 간격이 떨어져서 이 장애인을 인도해서 그 달리기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함께 달리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을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달려주기만 하고 길만 안내해주고 격려하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이 사람을 막 힘을 실어서 이 꼬린지점까지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 1등은 누가 할까요? 달리기를 한 사람이 1등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간혹 신문에 보면 배려를 해서 그 1등한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누구였다고 이렇게 기록해서 가로 열고 해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페이스메이커는 잊혀집니다. 보통 잊혀지고 그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 준우승한 사람이 누구, 그 사람들이 알려지게 마련이죠. 또 다른 한 페이스메이커는 뭐 이 북미에 계신 분들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심장 안에 수술해서 달아놓는 기계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심장에 전기 충격을 조금씩 조금씩 주어서 일정하게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 그 기계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꼬린지점까지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거룩한 생명을 혹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적극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자극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도움에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 맛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뭐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쉬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이 죄악된 세상에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너희가 샬롬, 평강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내가 맡긴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을 권면하면서 뒷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7장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사건과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둘 다 한 곳에서 일어나요.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지명 그 장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앞쪽에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지금 걷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광야,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사막입니다. 완전한 모래는 아니죠. 모래와 흙 그리고 돌멩이로 이루어진 나무나 물이나 뭐 피할 만한 어떤 동네를 만날 수 없는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물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이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는데 마실 물을 못 구하니 당장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17장 7절. 그가 이곳, 그가 이제 모세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무리바라는 얘기는 다툼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한다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했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셔서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마사 무리바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지명 가운데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지명들이 특별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명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부터는 마사 무리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여기에다 붙여놓고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경계로 삼자는 거죠.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8절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8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언제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른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상황에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전쟁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그냥 아말렉이 와서 싸운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위, 그러니까 뒤떨어져 있던,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무리들 그 뒤쪽부터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앞쪽에 본진, 이스라엘 본대 그 앞에 서서 야, 전쟁하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 열심히 가다 보면 30만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그 길에 뒤처지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힘약하고 어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그 후미를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아말렉이 악하죠.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혹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모델 혹은 상징으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싸움 역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아 간 곳이 지금 광야라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편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큰 구원,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큰 은혜를 통해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져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처음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더라는 거죠.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광야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 이미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죠. 이 무리바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와서 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수고 결단이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후미를 세상은 언제나 공격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신앙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게 참 감사하다, 그 고백이 있어서 이제 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그러고 나면 바로 우리의 후미를 세상이 공격해온다고요. 사탄이 공격해옵니다. 얼마나 우리 약자는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요. 우리가 견딜만한 것은 별로 공격을 안 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내가 다 자신 있는 그 부분을 공격해요. 난 어떤 말을 들어도 난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좀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너무 자신감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교만한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나는 그냥 그 사람하고 다시는 상종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말은 다 괜찮아요. 너 성질이 왜 그러니? 너 생긴 게 왜 그러냐?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 말은 들으면 안 돼, 나는. 나한테는 이 말은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단은 어딜 공격하냐 하면 꼭 이 말로 공격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잘하면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여지없이 나를 그 말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말 말고 나는 이 부분은 참 약해. 다른 건 괜찮아.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약한데 여지없이 그 부분을 사단은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만들어요. 더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서 가고 더 신실하게 그 싸움을 싸라 나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내가 그렇지 가 되거나 좀 이게 회복되고 나서 좀 있다가 그러고 내가 힘을 얻으면 해야지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장 약한 사이드를 아말렉이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민수기 25장 19절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때에 절대 잊지 말 것.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 멸망시켜라.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겨우 싸움 한번 걸었다고 걔네들을 이렇게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요, 사사기 이어서 사울왕 다윗왕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이걸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끊어내라. 그러면서 이 아말렉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신명기 24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서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이스라엘의 먼 뭐 친척 민족쯤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이 모든 민족의 으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으뜸이라고 표현한 건 아말렉이 되게 뛰어난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 중에 으뜸이라는 것이고, 으뜸이라는 표현은 뛰어나다는 표현 전에 첫 공격하는 민족, 그러니까 First Nat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방 민족 가운데 가장 처음 공격해온 민족이고 가장 먼저 그 시작을 하는 민족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으뜸, 앞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공격 가운데 가장 처음 공격이자 가장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왕 역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는 그 공격을 너희가 잘 싸워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싸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았던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싸움을 대항해서 이제 모세가 싸움을 싸웁니다. 먼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사람들, 뭐 백성 가운데에 장정들을 모아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일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지팡이를 표현을 빌면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가끔은 두 손을 들죠. 이유는 뭡니까? 항복하는 거잖아요. 두 손을 펴서 든다는 건 뭐냐 하면 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건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뭐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손을 마주 잡은 것, 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이 기도하는 손,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워요. 그러나 이 싸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그 싸움을 지고 말았어요. 전적으로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을 끝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이름과 이 제단을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해요. 야 누구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긴 싸움을 싸워갈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 없는 공격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거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방해할 거고 혹은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싸움을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고 계시다. 그 싸움에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결코 어쩌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잘 모르겠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격려하고 끝까지 꼬리진정까지 잘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싸움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가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 싸우도록 부탁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기 올 때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도 애굽과 싸우셨던 분은 하나님 혼자 싸우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그 싸움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말만 전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나왔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 나오게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그걸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막았습니다. 그 철병거가 수장되어진 그 싸움도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안에 따라 들어온 이집트의 철병거를 물을 덮으셔서 죽이신 것도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전처럼 미디안이 공격해오면 그 가운데를 막으시고 그 땅을 뭐 갈라지게 하셔서 그 안에 미디안 아말렉 사람들 다 매장시켜버리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 우리를 공격해오는 공격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구나. 믿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더러 싸우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죄로부터 나 스스로를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인간인 이상 스스로가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해도 우리 속엔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지워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죄를 씻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옮겨 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해 놓은 그 자리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너 구원해 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아무 염려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보호해 줄 테니 너를 공격해오는 공격도 없을 거고 어려움도 없을 거고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약점,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공격해와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을 모아서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공격인 줄 알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지 결단하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 속에 필요하고 그 싸움이 계속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싸워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싸움을 너희만 싸워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세요. 그 싸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을 쌓아갈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 두 손을 모으는 것, 두 손을 드는 것 다 똑같은 고백의 표현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므리바에서 목이 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깨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아말렉이 그들의 후미를 쳐 공격해 올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날 그 싸움을 끝내어 그들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이것이 메인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잡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로 잡은 것은 조금은 아주 작은 깨달음 혹은 살핌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래도 앞서 싸우고 그 이름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올라가자 해서 산에 올라가고요. 그 올라가서 아론과 훌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모세가 힘들까봐 앉을 돌멩이 옮겨다가 의자 만들어주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 팔을 양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팔 내려오지 말라고 지지하면 나도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있는 것만큼 아론과 훌도 손 들고 힘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싸움 가운데 뭐 아론과 훌의 역할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이것으로 인해 칭찬받지 않습니다. 앞에 드러나지도 못하고요. 아론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모세 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고 대변자로 더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첫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성경을 찾아보면 훌은 갈렙의 아버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였다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믿음의 귀한 가문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역시 그저 가서 보좌하는 역할 그 모습으로만 나타나요. 저는 이들이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여호수아든 아론이든 훌이든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을 싸웠던 이스라엘 장정들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이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싸움이 있었기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칠 때 옆에 와서 손잡아주고, 내가 신앙의 약점을 공격받아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이 걸음을 못 걷겠다고 낙심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당장 그들이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들로 내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고, 그 길을 걸어가주면서 나보다 앞서지 않고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 손을 붙잡고 그저 뒤에서 묵묵히 우리의 등 뒤에 버텨주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 런던제일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그 한순간의 애씀 때문에 또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싸움을 잘 싸워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공급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때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내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와서 내가 그것 정말 열심히 싸워낼 수 없을 만큼 지쳐있을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 나 홀로 싸우지 않고 먼저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옆에 손잡은 이 사람이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나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내게 내 달리기 내 싸움을 싸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동역자인 줄 알아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아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할 수 있다면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지치면 정 안 되면 우리 같이 쉬었다 갑시다. 밥 한 끼 먹고 가든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 가든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페이스메이커는 그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끝까지 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어느 한 분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또 구원의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불러놓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열심히 다름질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그 걸음 그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오는 그 공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싸움을 맞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